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에 올라 군 지휘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루즈벨트호 방문은 10여 년에 걸친 중동전쟁 이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내 환초에 활주로와 각종 시설들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주 미 구축함 라센호를 중국의 수비 환초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근접 항해시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의 외교관계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949년 중국 분단 이래 처음으로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 총통은 오늘 이번 정상회담이 양안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향후 회담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반대해 국제행사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담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총통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과 응웬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오늘 양자회담에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과 쫑 서기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의 제정을 서두르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담 직후 양국은 공산당 간 협력을 비롯해 사회기반 시설 건설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공습작전을 벌이는 러시아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공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공군사령관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격을 받거나 납치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해 1년여간 공습을 벌이고 있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은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활동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앤 패터슨과 빅토리아 눌런드 차관보는 어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리아 내 러시아의 공습은 85%에서 90%가 ISIL이 아닌 온건파 시리아 반군들을 타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는 폭탄 테러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과 영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일부 언론에 통신 감청 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사건은 여객기 내에 실려있던 폭발물로 인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ISIL은 자신들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만일 자신의 정당이 오는 8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은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자녀가 영국 시민권자여서 해외에서 출생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한 미얀마의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수치 여사는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화해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형 상점에 가면은요, 예전에는 계산대에 계산원들이 줄지어 섰던 것과는 좀 달리 손님들이 계산대에 설치된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물건마다 찍혀있는 고유 정보를 비춰서, 그러니까 스캔해서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값을 치르고 나옵니다. 예전처럼 계산원들이 많이 서있질 않는 상점이 참 많은데요. 사람의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투자은행이요, 일명 로봇 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전망해봤는데요. 향후 20년을 내다봤을 때 가히 미국의 산업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봇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35%에서 47%의 노동 인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로봇과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로봇으로 인해서 노동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은 당연히 사람보다 로봇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자리들이 가장 빨리 사라질까 봤더니요, 임금이 낮은 육체 노동이나 서비스직인데요.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속성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제조 공장의 인력들, 또 금융 상담사도 그렇고요. 노인 돌보미 등이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반복 동작만 하는 로봇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로봇으로, 로봇이 진화하는 로봇 혁명에 살고 있는데요. 이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와 함께 로봇을 개발한 장본인인 인간의 독창성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란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방송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15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잔뜩이었습니다. 낮 최고 22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흐리겠고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밤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 3도에서 18도 예상합니다. 평양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5도에서 11도. 개성 역시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밴드 페리가 부릅니다. If I Die Young 들어보시죠. If I die young, bury me in sand, lay me down on a bed of roses, sink me in the river at dawn, send me away with the words of a love song. Oh, oh, oh. Lord, make me a rainbow, I'll shine down on my mother. She'll know I'm safe with you when she stands under my colors. Oh, and life ain't always what you think it ought to be. No, ain't even gray, but she buries her baby. The sharp knife of a short life. Lay me down on a bed of roses.
boys and I wear my pearls. What I never did is done. A penny for my thoughts, oh no, I'll sell them for a dollar. They're worth so much more after I'm a goner. And maybe then you'll hear the words I've been singing. Funny when you're dead, how people start listening. If I die young, bury me in satin, lay me down on a bed of roses, sink me in the river at dawn, send me away with the words of a love song. Oh, the ballad of a dov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미국 일부 도시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법 당국자들이 퍼거슨 효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러 지지율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요. 최근 미국 여러 도시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퍼거슨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다른 사법당국자 입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네요.
네. 척 로젠버그 미국 마약단속국 DEA 국장이 어제 한 말인데요. 이 퍼거슨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코미 FBI 국장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로젠버그 DEA 국장은 이 코미 국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미국 경찰국장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경찰이 이 퍼거슨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약 단속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 로젠버그 국장이 지적했는데요. 이 마약 단속국 직원들은 범죄 현장에 1차로 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이 로젠버그 DEA 국장은 앞서 이 코미 국장의 이 참모로 또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네. 자, 퍼거슨 효과라고 하면은요, 경찰관들이 이 동영상에 찍힐 것을 우려해서 몸을 좀 사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퍼거슨 사태는 이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백인 경관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흑인 10대 소년에게 총을 쏴서 이 숨지게 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 퍼거슨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에 나서는 걸 꺼린다는 겁니다.
네. 그 뒤에 경찰이 과도하게 권폭력을 사용하는 장면을 담은 여러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 것도 또 한 몫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이 또 학교에서 경관이 여고생을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자리에서 의자에서 밀어서 넘어뜨리고 또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해당 경관이 동영상이 퍼진 후에 바로 해고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에 찍혀서 논란이 되고 또 직장까지 잃을 것을 우려한 경관들이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백악관 측에서는요, 이 퍼거슨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코미 국장의 발언을 일축했었죠.
네.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 역시 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시민단체 역시 코미 국장의 발언을 비판했고요. 또 법무부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이런 코미 국장의 발언은 이 백악관과 사법 당국 간의 이 괴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 범죄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게요 1980년대 말하고 1990년대 초라고 하는데 최근 범죄가 많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미러키, 뉴올리언스, 세인트 루이스 등 이 대도시에서 살인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과 또 범죄학자들이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이 코미 국장과 또 DEA 로저 먼크 국장의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때를 맞춰서 내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러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있죠.
네, 내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결과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선두 주자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말에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공동으로 벌인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예비 경선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62%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의 지지율보다 무려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지지율은 3%에 그쳤습니다.
네,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도 물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은 그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 후보의 지지율이 29%로 또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23%보다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공화당 예비경선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의 대답이었는데요.
네.
공화당에서는 특히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지지율 11%로 3위를 기록했고요. 크루즈 후보는 지지율 10%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이 퀴니피엑 대학교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카슨 후보를 앞섰는데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4%, 카슨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3%였고요.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53%로 버니 샌더스 후보를 35%를 얻은 버니 샌더스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네. 자, 지난 TV 대선 후보 토론회 이들 후보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예비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3배나 올랐는데요. 매머스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루비오 의원이 지지율 13%로 지지율 26%를 얻은 트럼프 후보와 지지율 또 16%의 카슨 후보에 이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아이오와주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루비오 후보를 앞질렀죠?
네, 아이오와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인 KBUR AM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크루즈 의원의 지지율이 15%였고요. 지지율 28%의 칼슨 후보, 20%의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지지율 10%로 크루즈 의원보다 5%포인트 낮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후보들 간의 이 가상 대결 결과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전국 지지율 1위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하고 공화당의 카슨 후보가 맞붙는다면 어떨까요?
네, 퀴니피엑 대학교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카슨 후보가 50%로 40%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나온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그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이 두 후보가 지지율 47%로 동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하지만 또 칼슨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을 펼칠 경우에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는 8%포인트, 또 제프시 후보와는 4%포인트, 루비오 후보와는 3%포인트 차이로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칼슨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만 동률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퀴니페약 대학교 조사에서는 이 칼슨 후보가 또 앞서는 걸로 나타나기로 했는데 네. 아, 이렇게 이 클린턴 후보가 칼슨 후보하고 맞섰을 때 좀 낮은 이유는 이 칼슨 후보가 독립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을지 공화당 후보를 찍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칼슨 후보의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네.
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독립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공화당의 칼슨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지지율보다 1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의 경우에는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과 가상 대결을 펼쳤을 때 비록 1, 2%포인트 차이이긴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보다 오히려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네, 이거는 MBC 뉴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이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치열한 지지율을 보이면서요. 대선 후보들 역시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내년 대선에서 또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는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요.
네, 클린턴 후보가 화요일에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이 총기 문제를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 이날은 바로 미국의 그 지역 선거 날이었는데요. 이 주민 발의안이나 법령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 총기 규제 문제 역시 이 주민 투표에 붙이자고 클린턴 후보가 제안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클린턴 후보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또 강화하자고 촉구했고요. 총기 판매상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을 비판했는데요.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샌더스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계 최대 관심사가요. 미국의 이자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있다고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이 어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옐런 의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면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네, 이 수출이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옐런 의장이 말했습니다.
네.
국내 소비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또 지난달 일자리 증가율이 높지 않았지만 또 노동시장의 부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중기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기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온다면 12월에 기준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나올 자료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바로 내일 그 10월 실업률 보고서가 나옵니다. 실업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또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이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요.
네.
옐런 의장은 아직 연준이 이자율과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는 이 같은 옐런 의장의 발언을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네.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이 연준이 올해 중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 계속 나왔죠.
네. 금융 전문가들은 연준이 원래 9월에 이 기준금리를 소폭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데 따른 이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치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미룬 거죠. 지난 10월 그 FOMC 정례 회의 때도 이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때 이 12월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옐런 의장이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어제 그 옐런 의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자, 잠깐 여기서 기준금리가 뭔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 기준이 되는 실업률,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네. 네, 이 보통 금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또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는 이자율을 생각하는데
네.
이 기준금리는 개인이 아니라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하게 되는 이자율인 겁니다.
네.
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이 연방준비제도, 바로 연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회의를 열거나 또 연준 관계자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고 아주 바쁜 거죠.
네. 그런데 어제 옐런 의장이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 나간 게 금융개혁 문제와 관련해서였죠.
네, 맞습니다. 이 하원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날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인 잽 헨살링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연준이 새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은 연준의 조처를 옹호하면서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8대 은행들의 자본이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옐런 의장은 이들 은행들이 계속 튼튼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연준의 관리 감독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2010년에 금융기관 규제와 또 감독을 위해서 도드 프랭크법이란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미국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금이라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할 때 이 사회 보장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를 척도를 할 때가 많은데요.
네.
예, 의료 보장 제도와 함께 이 연금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연금 제도를 우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늙거나 이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한 이 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나 보죠?
예, 일단 크게 국가 연금과 장애인 연금, 유가족 연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연방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이 폴 라이언 의원이 10대 때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부 연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예, 라이언 의장이 받았던 게 바로 이 유가족 연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가입 연금, 개인 연금, 군인 연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연금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앞서 소개해드린 연금 가운데 국가연금, 개인연금, 직장가입연금이 다 은퇴율을 대비한 연금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국가연금은 흔히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미국의 1935년에 이 사회보장제도가 이 도입된 첫 해부터 시행된 사실상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예, 일단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미국의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으로 또는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금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이 소셜 시큐리티 택스라고 해서 이 사회보장 세금이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자기가 번 돈과 또 부양 가족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책정되는데요. 이 사회보장 세금을 얼마만큼 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를 또 제대로 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사회보장연금은 보통 점수로 계산되는데요. 1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요. 그에 맞게 세금을 내면 최대 4점을 받게 됩니다.
네.
예, 이 점수가 40점 이상이 돼야 나중에 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년 이상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럼 몇 살이 돼야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이 수령하는 나이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66살이 되는 해부터 받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66살이 됐다고 무조건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세금도 계속 내면 나중에 그만큼 더 받게 됩니다. 또 66살까지 다 채우지 않고 미리 은퇴하는 사람은 62살부터는 이 은퇴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경우 모두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불입된 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예, 정부가 운영하는 이 사회보장연금이나 이 직장을 통한 은퇴연금, 개인이 불입하는 은퇴연금 모두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건데요.
네.
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보통 개인이 정할 수가 있고요. 직장을 통한 연금의 경우는 직장에서 이 투자할 대상들을 크게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직장과 직원 간의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회보장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란 얘기도 종종 나오던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일단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길어진 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은퇴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퇴기금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또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이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네.
예, 지난해 4월에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7,60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뭐 모두가 꿈꾸는 게 바로 안정된 노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정말 큰일이네요.
예, 게다가 물가도 점점 오르고요. 이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직장 가입 연금이라든지 개인 연금 같은 걸 따로 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 가입 연금은 401k라고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예, 개인 연금은 흔히 IRA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둘 다 은퇴를 대비한 연금 제도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금 제도, 그 가운데서도 은퇴 후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 직장 가입 연금을 401k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인가요?
맞습니다. 일종의 퇴직 연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직원이 받는 임금의 얼마를 정기적으로 불입하면 회사 측에서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더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직원이 내는 돈과 회사가 보조해 주는 돈은 이 세금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탔을 때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름이 401K인데 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의 내국세법 401조 K항에 이 직장 가입 연금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은 거고요.
네.
예,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직장 가입 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 연금 이렇게 말하면 대개는 이 401K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개인 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혼자 드는 연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런 401K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이 401K 연금 말고 은퇴연금을 더 장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연금 역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까?
예, 개인연금은 이 전통적인 개인연금과 로스 IRA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개인연금은 이 연금을 찾을 때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다가 찾을 때는 내야 하고요.
네.
예, 반면에 로스 IRA는 낼 때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데요. 대신에 찾을 때는 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소득의 일부를 또 매달 정기적으로 떼내는 게 말처럼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신히 사회보장연금만 유지하고 개인연금이나 따로 직장 가입연금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예, 미국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5,5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5월에 나온 이 정부 보고서를 봐도 지난해 10월까지 직장인의 31%가 연금이나 이 특별한 은퇴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정부가 이런 사람들에게 반가운 새 프로그램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이것도 일종의 개인연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하여 My RA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1인당 개인소득이 13,100달러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네.
예, 401K나 개인연금보다 절차도 훨씬 더 간단하고요. 최소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가 수수료도 없어서 사람들의 부담이 그만큼 적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새 프로그램이 잘 정착하고 또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의 부담도 줄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이 새 프로그램이 사회보장연금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리얼 스로커가 부릅니다. Stuck on You 골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11월이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죠.
예, 가을이 깊은데요. 이제 날이 좀 쌀쌀해졌죠.
예, 그래도 이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라가서 이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들 이 동부의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쭉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멀리 서남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뉴멕시코주 그리고 유타주입니다.
아, 네. 뉴멕시코주 하면은 이 멕시코라는 이름 때문인지 미국에 있는 어떤 주라기보다는 남미에 있는 나라 멕시코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왜 미국의 한 주가 남의 나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이 뉴멕시코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면 살짝 그 이유를 유추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뉴멕시코주는 미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들로는 이 애리조나주 그리고 텍사스주도 있습니다.
네, 이 일대 지역이 예전엔 멕시코 땅이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19세기 중반에 미국과 이 멕시코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미국이 이기면서 이 미국의 땅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16세기 경에는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땅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스페인 문화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뉴멕시코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 됐는지 이 뉴멕시코주의 현지 주민인 크리스탈 김 씨 도움말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 뉴멕시코 역사는 한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1500년도에 그 스페니쉬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을 맞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그 북쪽에 있는 그 센타페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페니쉬가 처음 들어온 기록을 보면 한 1500년도 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도 주민의 30%가 이 스페인말을 쓸 만큼 스페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고요. 원래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의 문화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자, 뉴멕시코주가 연방에 가입한 게 언제였습니까?
예, 1912년 이 47번째로 가입했으니까 아주 늦은 편이죠.
네. 이 뉴멕시코주는 제법 크죠?
예, 50개의 주 가운데서는 다섯 번째로 넓습니다. 한반도와 비교하면 이 남북한 합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크기고요.
네.
예, 인구는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넓은 면적에 비하면 인구 밀도는 상당히 낮네요.
예, 인구 밀도 순위가 이 50개 주 가운데서 36번째니까 꽤나 낮은 편이죠.
예. 자, 뉴멕시코 주의 주도는 어딘가요?
예,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라는 이름도 또 상당히 이국적이네요.
그렇죠. 예, 중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도 이런 산타페라는 곳이 있죠.
네.
예, 아무래도 같은 스페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산타페를 프랑스 파리에 견줄 만한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파리가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 문화 예술의 도시라면 이 산타페는 예술적인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이국적인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산타페는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든지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영화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예술의 도시입니다. 미술로를 보면은 모던 아트에서 파인 아트까지 여러 분야 조각이라든지 그런 여러 분야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유명한 인디안들의 그 공예품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나 볼 수가 있죠.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파리하고 센타페하고 어느 해는 우리가 1위가 되고 어떤 때는 파리가 1위하고 아마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는 들어가니까 유명한 곳이죠.
네, 뉴멕시코주의 날씨는 어떤가요?
예, 건조한 사막 기후에 연평균 기온이 약 18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뉴멕시코주의 날씨가 어떤지 그곳에 거주하는 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좋겠네요.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문상기 씨의 설명입니다.
이게 사막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의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한국 같은 날씨입니다. 저희 사는 곳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라서 불쾌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을철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높은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단풍이 서서히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예, 이 뉴멕시코주는 또 고도가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뉴멕시코주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가장 높은 산이 해발 4,000m 정도나 되고요.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대부분 해발 1,500m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정말 높은 곳에 사는 거죠.
네.
예, 문상기 씨 설명 더 들어보시죠.
해발이 높다 보니까 그 태양을 참 많이 받고 사는 도시입니다. 아무리 선블락을 많이 발라도 항상 이 그을러 계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고산증에 걸리시기가 조금 쉽습니다. 숨쉬기가 좀 힘들 수가 있고요. 두통이 항상 따르는 게 이제 고산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산증이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쉽진 않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가을 단풍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과 아주 가까워서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고요. 공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아, 또 뉴멕시코주 하면은 아주 유명한 축제가 있지 않나요?
예, 인디언 축제와 열기구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인디언 축제는 사실 매달 있는데요.
네.
예, 그 가운데서도 이 8월에 하는 인디언 축제는 인터 트라이벌 인디언 축제라고 해서 20여 개가 넘는 인디언 부족들이 참여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네, 뭐 그 축제에 가면은 미국에 있는 웬만한 인디언 부족들은 거의 다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에는 이 벌룬 피에스타라고 하는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예, 열기구가 뭔지 아시죠?
예.
예, 바구니가 달린 이 형형색색 큰 풍선들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문상기 씨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보름 동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때 보면은 하늘의 열기구가 거의 덮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뉴멕시코가 나온 유명한 가수 존 덴버 노래 잠시 들으면서 역주 유타주로 가보시죠.
I hate to go. 네, 뉴멕시코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타주 둘러보겠습니다.
예, 유타주는 뉴멕시코주 위쪽 콜로라도주와 맞닿아 있는 주입니다.
네.
예, 뉴멕시코주보다는 서쪽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네, 저는요, 이 유타주 하면은 몰몬교가 먼저 떠오르나요?
예, 그래서 유타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몰몬교 신자들이 많이 사는 곳 하면 이 유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이 몰몬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 유타주 전체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 가운데 60% 정도가 몰몬교 신자입니다.
네. 그러면 유타주를 얘기하려면 이 몰몬교의 역사를 떼놓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유타주의 풍습은 물론이고요. 주법 같은 것도 이 몰몬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면 이 몰몬교라는 게 어떤 종교인지 좀 배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한국에서는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뿌리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네.
예, 이 몰몬교는 기독교 경전인 구약과 신약 말고 몰몬경이라는 경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단이라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몰몬교의 창시자인 브리검 영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서부로 이동하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유타 지역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산세도 험하고 척박한 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땅을 일구고 경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네.
비하이브 스테이시라는 별명을 얻은 만큼 유타주 사람들은 비 그러니까 꿀벌처럼 근면하다는 평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예,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주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예, 50개 주 가운데 13번째. 한반도와 거의 비슷한 크기고요.
네.
예, 전형적인 내륙 지방에 있는 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를 대표하는 새가 갈매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내륙 지방이라면서 웬 갈매기냐 의아해하실 분도 많을 텐데요.
네.
예, 유타주에 있는 그 유명한 솔트레이 코스가 이 바다보다 더 짜서 갈매기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유타주 주도가 솔트레이크 시티인가요?
맞습니다. 왜 지난 2002년에 이 동계 올림픽을 치른 곳 으로도 유명하죠.
예, 서남부 지역인데도 눈이 많나 보나요?
맞습니다. 이 유타주에 거주하는 주민 최혁 씨 얘기로 잠시 들어보시죠.
겨울 내내 눈이 옵니다. 많은 눈이 내리는데 유타주가 사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타주 정부가 벌어들이는 가장 큰 재원 중에 하나가 물을 네바다주에 팔아가지고 올리는 소득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울 내에 이렇게 내린 눈들이 동무가 여름이 되면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녹아내리는 물들을 댐을 건설해서 막아가지고 타주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팝니다.
네, 유타주 하면 한국과 거리가 멀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이 유타주가 한국하고도 인연이 깊다면서요.
예, 100여 년 전에 이 유타주에서 조선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바로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생겼을 때 이 많은 한국인 철도 노동자들이 이 유타주까지 와서 철도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유타주 주민 최혁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한인 노동자들을 위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유타주에 있는 철도 90% 이상은 우리 한인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부설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금액을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냈다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 노동자들의 애국정신이 유타주에는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뉴멕시코주하고 유타주의 동전 속에 각각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뉴멕시코주 동전에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믿었던 이 태양을 상징하는 그림과 매혹의 땅이라는 이 뉴멕시코주 별명이 새겨져 있고요.
네.
유타주는 대륙 횡단 철도가 지나는 기차 그림과 함께 이 서쪽으로 가는 교차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 이 대륙 횡단 철도가 놓여지기까지 이 조선인들의 땀과 수고도 있었던 겁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박영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So, how is everyone doing today? Well, I am very excited to teach you today's phrase.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have a heart of gold. To have a heart of gold입니다. 그럼 마이크와 레베카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down the street?
Yep,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네, 로베카는 마이크에게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혹시 스미스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이크는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right down the street?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right down the street? 12명의 자식들과 함께 저기 바로 아래쪽에 사시는 분 말하는 거니?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베카는 Yup. 맞아.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스미스 아주머니가 보이스카우트 연간 모임에 500개의 과자를 기부하셨대라고 하니까 마이크는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스미스 아주머니는 항상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p,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have a heart of gold입니다. To have a heart of gold, to have a heart of gold는 황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매우 친절하고 마음이 곱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 heart of gold. A heart of gold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뜻하고요. 이 앞에 to have, to have를 붙이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e phrase heart of gold is used to describe a person who is genuinely kind, very generous, and caring. 흔히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씨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착하다, 친절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아름답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To have a heart of gold.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down the street?
Yep,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오늘의 영어 표현, to have a heart of gold. 황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매우 친절하고 마음이 곱다. To have a heart of gold.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there is anyone around you that has a heart of gold.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문 닫도록 하죠. 캐서린 헵번의 코코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oco, Coco, hoping too high, fell down from the sky and started to cry. It's the end of Coco, Coco. Where is a friend to trust and depend upon? Scan the hills, rake the sky.
Yaksa sok onul.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0년 11월 5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웬델 윌키 후보를 누르고 미국 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의 영광을 안습니다. 뉴욕 명문가 출신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26살 때 정치계에 입문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39살 되던 해 루스벨트는 두 다리가 불구가 되는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루스벨트는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뉴욕 주지사를 거쳐 1933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4년 뒤 미국민들은 다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1940년 오늘 루스벨트는 또다시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루스벨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44년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4선 대통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뒤 루스벨트는 뇌이렬로 쓰러져 6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1947년 미국은 대통령의 3선 출마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로써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선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 기록됩니다. 1989년 11월 5일 오늘 살아있으면서도 전설이 됐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호로비츠가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사망했습니다. 호로비츠는 1904년 러시아의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전기기술자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호로비츠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12살 때 키예프 음악원에 입학해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벌써 호로비츠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호로비츠는 1924년 베를린을 시발점으로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했고 1928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에 귀화하지만 10년 후 무대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31년 만에 그리운 유럽 연주 여행을 다시 떠남으로써 자신의 피아노 인생을 화려하게 마감합니다.